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가 길이다. 세작.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할렐루야. 함께 영광 돌립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누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소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같이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 찼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영생의 양식이 되시는 산떡이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삶이 되고 우리 모든 삶 자체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살아있는 목적이 되게 도와주셔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목숨은 생명은 있으나 영적인 생명이 없어 실제는 죽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여 영육간에 살아있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썩어지지 않는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신 걸 감사하면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눈을 또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말씀을 막지 못하도록 우리 영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인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아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아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20년 전에는 했나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는 아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또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 현장이 어디냐면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다른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말고 나머지 그 복음서에 보면 그 장소가 나와요. 장소가 나오는데 어디냐면 빈들판이고 해저물었을 때고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나 봤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유월절 명절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때 모인 인원이 오병이어를 그 먹은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이 남자 어른만 5천 명이거든요. 그럼 거기 여자와 아이를 뺐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 여자와 아이까지 카운트하면 안 돼도 15,000명 아니면은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때에 갈릴리 지역 전 지역의 인구가 4만 명이었습니다. 갈릴리 전 지역의 인구가 4만 명이니까 2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입니다. 한 지역에 다 모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그 인생들이 있는 실제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목적은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디렉션을 주십니다. 이 성경 66권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고 디렉션입니다. 그 매뉴얼대로, 그 디렉션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침대로 하면, 명령대로 하면 반드시 문제가 풀립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심판의 문제입니다. 저주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인류 가운데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첨단 과학도, 어떤 경제 재력도 이걸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생의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데 그 이외에 해결 못할 문제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갖고 계십니다. 예. 사람같이 생긴 하나님이 아닙니다. 완전히 사람입니다. 피지컬이 생리적으로.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시점이 어디냐?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너 열조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네,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시제입니다. 언제든지 현재성입니다. 언제든지 현재성.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현실에 같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네. 오병이어가, 오병의 기적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럼 그 기적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고 하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도 가능합니다. 예, 네.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하나님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상황이, 현재 상황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딥니까? 그 장소가 어딥니까? 빈들판입니다. 이게 뭡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광야죠. 예, 광야는 뭡니까?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사건의 현장이 그 상태였고, 만나를 먹었던 현장이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현장입니다. 현장의 상황이 똑같으면 nothingness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빨리 해산시키십시다. 빨리 각자 가서 알아서 오게 빨리 해산시킵시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때가 언제였어요? 저물었다. 남은 시간이 없어요. 남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환경이 이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겁니다. 재산이 뜬 거, 사업, 저도 망해봤지만 뭐 재산, 사업, 뭐 직장, 뭐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지금 있어도 우리의 삶의 환경은 비어있을 수밖에 없는, 하루아침에 비어질 수 있는 곳. 그리고 시간이, 여러분 시간이, 여름 시간이 있으세요? 젊은 분들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만 내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뭐예요? 하루 종일 굶었어요. 비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욥이 그 극심한 환난 당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간다고 욥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재산도 자녀도 자기 건강도 모두 상실한 상태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벌거벗고 왔다 벌거벗고 간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문제가 없는 게 비정상입니다. 문제 있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왜 나만 특별히 이렇게 고생하지? 나만 특별히 이렇게 힘들지? 나만 왜 나는 왜 불행하지? No. 그것이 이상합니까? 아니, 정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사람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누구든 어느 누구를 사용하시죠. 그리고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누구를 사용해서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만남은, 우리 인간적인 만남은, 그것이 부부의 만남이 됐든 부모 자식의 만남이 됐든 교회의 만남이 됐든 직장 동료의 만남이 됐든 무슨 만남이 됐든 두 관계입니다.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을 해결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다 해결만 받으려고 하셔도 안 되고 누군가는 사용해서 누구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에 있어서 이제 그 전도하는 문제 있잖아요. 또는 가정에서 연단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가정이 다 똑같아요. 누군가는 한 사람이 먼저 믿기 시작합니다. 어느 가정이고 한 사람이 먼저 믿기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도가 되죠. 그런데 전도가 되는 과정에서 어때요? 핍박이 있습니다. 안 믿는 가족이 믿는 가족을 핍박하죠.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가족이 믿음이 좋은 가족을 연단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전도할 때 여러분 좀 각오하셔야 될 게 뭐냐면 또는 가까운 사람 전도할 때 각오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핍박이 온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먼저 전도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을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강화시킨 다음에 나머지 가족을 확실하게 구원시키기 위한 정지작업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6장 8절 같은 경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예,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 지금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실 것은 내가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오늘 칼럼의 제목이 나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다. 오늘 칼럼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나는 우연히 갔는데 알고 보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내가 우연히 어디를 무슨 일을 하게 됐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됐는데 아, 알고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거구나. 뒤돌아보면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뭐냐면 어른이 능력 있는 어른이 능력 없는 애들을 베이비시팅하고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거꾸로 애가 어른들을 먹였어. 네. 애가 어른들을 먹였어. 애가 어른의 문제를 해결했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네. 그것도 아이 한 사람 여러 명도 아니야. 아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의 한 명의 아이가 5천 명의 어른의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5천 명의 어른과 한 명의 아이를 비교하면 어른은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는 미성숙합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이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럴 때 솔로몬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예,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예,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여기 지금 에레미야 1장 7절에 나오는 저건 뭐냐면 하나님 에레미야 부르실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아예요 애가 돼서요 저는 어린애가 돼서 말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없고 저는 너무너무 못합니다. 선지자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누구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어른은 그래도 능력이 있어요. 내 아이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어른은 유식해요. 지식이 많아요. 경험이 많아요. 근데 아이는 지식이 없어요. 무식해요. 어른은 강해요. 근데 아이는 약해요. 어른은 뭐 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성숙하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약하고 가진 것 없는 이 아이도 한 명, 그 한 명 가지고 5천 명의 어른들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5천 명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나는 많은 게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네, 여러분, 어떤 분들하고 이제 대화 나누면요. 대화 나누면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아, 나는 아는 게 또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그게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제 그 사람을 보면 이게 겸손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겸손한 게 아니라 열등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열등의식을 자꾸 리마인드하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게 아니요. 열등의식을 큐티하라는 게 아니요. 겸손하라는 거는 자기 부인하는 거는 하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가 유식하지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있지만 이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파워가 있지만 이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건 좋은데 열등의식을 표출하지 마세요. 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신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 안에 자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해결 방법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해결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현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빌립에게 물어보죠. 야, 이 많은 사람 이 식사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먼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해는 다 지고 여기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산시켜서 동네에 가서 무슨 사 먹든지 말든지 하게 해야 됩니다. 빨리 해산시킵니다. 빨리 보냅시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면 보내지 말아라. 니네들이 해결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니네들이 해결해라. 예수 믿는 것은요. 현실 도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극복하셔야 돼요. 현실 도피하지 마세요. 극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떠넘기지 마세요.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 도피하지 않는 자세.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책임 회피하고 현실 도피할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현실 도피하면 안 됩니다. 책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예. 비겁한 겁니다. 내가 손해봐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손해봐도 책임지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진실한 거예요. 절대 도망가는 인생 살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도망가다 죽으나 도전하나 죽으나 죽긴 마찬가지인데 도전하다 죽으면 훨씬 멋있어. 죽는 것도 뻔때가 나겠는데 도망가다 죽으면 아 이건 진짜 지사찰란한 거야. 지사찰란한 거야. 여러분 현실 파악을 할 때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파악하는 관점이고 없는 것을 파악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이 있고 부정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 마가 다른 복음서에 본 주님이 여기는 그냥 오늘 요한복음만 읽으면 여러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네 복음서 다 읽으셔야 돼요. 같은 사건이 다 나옵니다. 다 읽어야 종합적으로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이 종합적으로 예, 알는데 하나만 읽으면 여러분 편견을 갖기 쉽습니다. 요한복음만 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에스티맨네 견정내라 에스티맨네라고 그러는 걸로 되어 있어. 아니요 에스티맨네라고 그랬던 게 아니야. 다 보냅시다 그랬더니 아니야
보내지 말고 니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있는 건 얼마나 있냐? 없다 그러니까 있는 건 얼마나 있냐? 있는 거 찾아봐라. 그래서 여기서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마태 마가에 나옵니다. 떡이 몇 개 있느냐? 없는 얘기 말고. 없는 건 나도 알아. 없는 건 나도 아는데 있는 건 뭐가 있냐 너한테? 있는 건 뭐가 있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있는 것을 통해서 없는 것을 해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못하면 요거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무슨 실수냐면 없는 것 때문에 있는 것조차도 사용을 안 하는 거야. 어휴, 5,000명? 이거 500명 갖고 안 돼? 이거 쓸데없어. 이것조차 너무 문제가 크니까 있는 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있는 걸 사용을 안 해버립니다. 이런 함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 5,000명 아니야 5만 명이 돼도 몇 개 있느냐니까? 지금 없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갖고. 너 뭐 있냐? 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 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 나 물 떠올 수 있어요.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보통 그 신앙생활하게 제가 집회 가서 신앙생활하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러면 거의 다 어렵다고 그래. 근데 신명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다. 왜? 그 말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멀리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 가지러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너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걸 시켰는지 할 수 있는 걸 시켰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 밟는 게 쉬워요? 가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요단강 우리 보고 가르라고 그랬어요? 밟으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랬어요? 여를 도는 게 쉬워요? 무너뜨리는 게 쉬워요? 그 우리 보고 무너뜨리라고 그랬어요? 도르라고 그랬어요? 도르라고 그랬죠? 네. 홍해를 지팡이로 치라고 그랬어요? 갈르라고 그랬어요? 치라고 그랬죠? 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찢어지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던지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 끝머리까지 전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의 공통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하셨어요.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 하셨어요. 요단강 홍해 가르는 거 하나님 하셨어요. 반석 깨뜨려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 하나님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다 할 수 있는 것만 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왜 신앙성 어렵게 하냐면, 하나님이 밟으세요. 내가 갈 테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딱 읽으면서도 알아듣기는, 나보고 갈르라는구나. 능력 많아요, 우리가. 능력이 하나님보다 훌륭한 분들 많아요. 하나님보다 전능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데. 똑똑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 성경을 분명히 그렇게 읽으면서 알아듣기는 거꾸로 알아듣는 거야. 나보고 갈르라고? 아, 나보고 그 찢어지게 잡으라고? 아, 나보고 여리고 무너뜨리라고?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읽으면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철저히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걸,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 떡 5천 개 있냐? 묻지 않았어요. 떡 몇 개나 있냐? 근데 얘는, 이 친구 빌립은 뭐예요? 없는 거 얘기를 해. 200데나리온 있어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2만 불입니다. 2만 불. 2만 불도 없지만 2만 불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없는 거는 연구 안 해도 돼. 철학이도 안 해도 돼. 없어. 고민 안 해도 돼. 없어. 없는데 뭘 고민해. 연구를 해. 지금 한참 연구한 거야. 지금 200대 나오는 2만 불 에스티메 나온 거 보니까 연구 많이 한 사람이야. 그거 연구할 동안 기도하지. 여러분, 예수님의 요구는 없는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말한 거예요. 모세에게 애굽을 가라 그럽니다.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와야 된다. 구원해서 데리고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내가 혼자 가서 애굽 제국과 싸워서 그 애굽 제국을 굴복시키고 우리 백성을 구원해 내오라고요? 끌고 나오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만 자꾸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막 지팡이입니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 놔봐라. 잡아봐라. 이거 한번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20절 가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갈 때,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뭐 했었어요? 모세 지팡이였었어요. 근데 애굽을 갈 때 그 지팡이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근데 내가 사용하면 내 지팡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용하면 하나님의 지팡이야.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딱 되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고 열장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가세요?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있는데 여러분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있는 거 얘기하세요. 있는 거. 예, 제 만 불은 못해요. 근데 나 천 불은 있어요. 제 백 불은 못해요. 내가 일 불 있어요. 일 불. 오케이. 일 불 오케이.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데,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까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관점의 문제고요. 뭐 자세도 비슷합니다만은. 빌립은 어때요? 빌립은 이론적이고 계산적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계산 못해서 사업 성공 못하는 분, 더하기 빼기 못해서 사업 실패하신 분, 더하기 빼기 못해서 사업 실패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네. 더하기 빼기 다 할 줄 알아요. 더하기 빼기 못해서 사업 실패하는 사람 없어요. 예. 네. 이론이 모자라서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이론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수학 능력이 부족해서, no.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근데, 빌립의 자세는 인간적인 이론과 계산 중심의 삶입니다. 자기 이론이, 자기 계산이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서는 자기 이론과 자기 계산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계산, 자기 이론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 받는 사람,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 인정 안 한다, 그 사람은. 왜? 자기 이론이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자기 계산 능력이 하나님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 있습니다. 예. 근데 안드레는 실제적이고 순종입니다. 여기 오병이어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좀 될까요? 보탬이 될까요? 여기 오병 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 그 바클레이가 말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 보리떡은요. 짐승이 먹는 거래요. 짐승이 먹는 건데 짐승처럼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먹는데요. 아주 맛없고 볼품없고 정말 보잘것없대요. 쓸데가 없대요. 그런 거래요. 그런 거지만 보잘것없지만 비참하지만 안 알아주지만 짐승이 먹는 거지만 이거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또 비슷한 속담 있죠. 구슬이 서말해도 끼워야 보배다. 아마 구슬만 아마 소금이 많은 거예요. 국이 맹탕인데 안 집어넣어가지고 아마 구슬이 산더미 묻힌 거예요. 아무 짝이 쓸데없는데.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뭔가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요. 뭔가는 나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없지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쓰세요. 밀가루 한 큰밖에 없어요. 저는 이 지팡이 막대기 하나예요. 저는요 이 물맷돌 하나예요. 돌멩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는 거 쓰세요. 있는 거 쓰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방법이 결국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되는 겁니다. 뭐냐? 계산적인 방법이냐, 믿음의 방법이냐, 사람의 지식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거든. 두 가지 방법이군요, 결국에는. 예. 고린도서 2장 5절이 뭐냐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4장 20절. 왜? 고린도 교회가 말이 많았어. 아주 말이 많아. 시끄러웠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신 말이 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능력이야. 능력. 파워야. 파워. 파워. 여러분 말 많은 사람과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말 많은 사람치고 실력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능력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릇이 빈 그릇이 소리가 요란합니다. 네. 들어 있는 그릇은 소리가 잘 안 나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근데 속이 빈 사람이 말이 많아. 하, 말이 많아. 말이 많을수록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광고하는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말은 필요 없어요. 말 안 해요. 믿음의 방법. 이게 뭡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개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이에요. 믿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계산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의 계산의 기준과 하나님의 계산의 기준이 하나님 여러분 계산 안 하신다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계산 잘하십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확실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계산을 확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계산 능력 가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뭐냐면 사람의 계산은 뭐예요? 액수 갖고 자꾸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야 누가 헌금 제일 많이 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 그 뭐 어느 부자가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회당에서 헌금할 때는 접시 같은 데다가 헌금을 했어요. 접시 같은 데다 헌금하니까 이 돈 놓는 게 다 보여요. 헌금 봉투도 없이 그냥 돈을 캐시로 넣어야 되니까 다 보입니다. 이렇게 다 보이니까 저 얼마인가 대충 하고 그냥 파란색이냐 노란색이냐 붉은색이냐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앉아서 다 보이니까 저거 얼마짜리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체크니까 모른다. 근데 제자들이 뭐 이런 말 잘 했을 거 아니야 했더니 주님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봤지 아주 초라하게 입은 그 과부 가난한 이 빈티가 충만한 과부 봤지. 그 과부 아까 얼마 한 건데 동전 딸랑하고 두 개 놓던데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했다.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했다. 사람들은 사람은 액수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 분야, 일분야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일부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보다 조금밖에 안 드렸어요. 조금밖에 안 드렸는데 그 사람은 전부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은 액수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조금 드렸는데도, 야, 넌 정말 많이 드렸다.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드렸어요. 아니, 여러분, 부자하고 과보고 경쟁해보세요. 누가 많이 드리나? 당연히 부자가 많이 드리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다. 그러나 그 과부는 자기 소유,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 사람의 계산이 틀린 걸 아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서요, 이 계산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만 계산을 무시하시고 역사합니다. 계산에 의해서 역사 안 하십니다. 이 아이는 어린아이니까 계산을 몰라. 예, 계산해서 무지해. 예. 계산 없어요. 얘는 계산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불가능을 무시해. 이야, 5천 명, 아니 5만 명, 50만 명 모여도 노 프라브럼. 하나님은 불가능을 무시해. 문제 규모를 무시해. 근데 얘는 지금 얘는 얼마나 좀 불가능한지 몰라요. 이 인원이 얼마나 된지 전 카운트 해본 적도 없고, 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얘는 무지해. 불가능을 몰라. 아니, 믿음이 있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몰라. 알 수가 없어. 이 아이는. 염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 이것이. 얼마나 큰 걱정거리인지 몰라. 또, 숫자를 무시해. 얘는 숫자 카운트 못해. 그렇게, 그 숫자까지 카운트해. 우리 엘리사가 그것까지 카운트 못할 거야, 아마. 예. 20,000 카운트 못할 거야, 아마. 예. 근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얘는 지금 시키는 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이그자클리. 이 아이와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정확하게 하나님과, 이 아이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계산을 무시합니다. 불가능 모릅니다. 얼마나 이게 큰 염려, 걱정거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숫자 개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야, 너 그것도 뭐 예수님께 드릴래? 예, 알았어요. 하나님도 말씀대로 하십니다. 다르게는 안 하십니다. 하나님 꼭 말씀대로 하십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와 하나님은 정확하게 쌤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아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어린아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네. 여러분, 계산과 믿음의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인본적인, 신본적인 믿음은 계산을 무시하고 계산을 초월합니다. 계산 다 하죠. 우리 이거 할 때 뭐 계산 다 했죠. 근데 그건 계산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어느 정도 규모는 알고 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 계산 능력이 이걸 해결한 건 아닙니다. 해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적인 믿음은 계산을 무시하고 계산 초월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비현실이다, 비합니다. 비현실이다, 비합리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오병이어를 딱 갖고 왔을 때, 안드레가 주님한테 갖고 왔을 때, 옆에서 그랬을까요? 지금 장난하고 있어. 지금 5천 명이 굶어지고 5천 명이 대모하게 생겼어. 장난하지 마라. 남은 심각한데 당신 농담하는 거야? 저 굶느냐 먹느냐인데 당신 장난하는 거야? 옆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어? 아니 거기서만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그 어린 막내가 딱 나타나서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러고 나가니까 야야야 너 돌았어.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지금 죽는 사람. 여러분 본인은 하나도 황당하지가 않아. 왜? 워낙 무식하니까. 워낙 뭐 계산도 모르고 뭐 이거 얼마인지 모르고 워낙 무식하니까 아마 황당할 게 없어.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똑똑한 사람이 난리가 난 거야. 똑똑한 사람이 난리가 난 거야. 아 글쎄 제가 왜 27살에 건축위원장 한 줄 아세요? 대치동에서 제가 워낙 훌륭해서 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때 뭐 교인도 몇 명 안 되니까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교회를 뭐 어느 정도 땅하고 뭐 어때서 뭐 그게 이제 견적이 나올 거 아니야 했더니 뭐 어느 해보니까 한 1200만 나오더라고. 그 당시에 지금 뭐 한 12억 나올 거야. 나왔는데 제가 또 그랬다. 아니 교회를 지려면 현재 인원이 겨우 들어가는 거 지면 부흥하면 어떡하려고? 곧바로 성전을 또 재건축 시작하려고? 그건 아예 지는 김에 한 3천만 원 정도 규모를 좀 더 크게 해서 집시다. 그래야 부흥돼도 이게 되잖아요. 커버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안 집사. 지금 농담하는 거야? 신건 성전 건축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난 농담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도 그 정도 되어야 우리 현실은 좀 안 받쳐. 현실은 우리 현실 우리 사정은 그 안 받쳐주지만 그래도 그 정도 해야 그래도 좀 부흥대도 수용 능력이 되는 거지. 우리는 딱 맞춰서 뭐 그 성교도 허나 많아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당신 성전 건축위원장 해. 그래서 드디어 제가 그 감독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해라. 마누라가 잔소리하면 네가 사장해라 그러잖아. 왜 보통 항상 그렇게 하잖아. 네가 해라. 졸제 27살짜리가 성전 건축위원장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됐게 안 됐게? 됐어. 3천만 원짜리 졌어. 예, 졌어. 여러분 계산이 절대적인 사람, 계산의 한계를 넘어갈 수 없는 사람,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는 믿음이라고 얘기해. 근데 믿음은 아니야. 그건 자기 믿음이야. 자기 믿음이고 자기 수준의 믿음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하나님 수준의 믿음은 아니야. 믿음은 기본적으로 계산을 무시할 수 있어야 되고 계산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계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에스티메 다 알아요. 그러나 이걸 무시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면 그 결과 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저 죽으려고 환장했네. 뭐 저는 미친놈이네. 뭐 별소리다. 우리 집은 뭐 우리를 갖다 골탕미. 뭐 별별 소리 다 하는 거예요. 이 게임이 안 되니까 이게.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믿음은요. 계산이 가능한 걸 도전하는 건 믿음이 아니야. 계산이 불가능한 걸 도전해야 믿음이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계산 가능합니까? 계산이 가능합니까? 홍해 갈라는 거 이 계산이 가능합니까? 여리고 무너뜨리는 거 이 계산이 가능합니까? 요단강 갈라지는 거 이 계산이 가능합니까? 미디안 300명 아니죠 기도의 300명 용사가 저쪽에 13만 5천 명 박살내는 거 이 가능합니까? 계산이 안 나온다니까. 계산이 안 나온다니까. 하나님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무시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예, 똑똑해서 계산 잘하는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예, 계산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산 무시해버리니까. 예, 에스티멧을 무시해버리니까.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과 수단이 뭐냐. 아, 이 어린아이는 지금 이름도 안 나옵니다. 사복음서 다 뒤져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시한 사람이야. 아는 것도 없어. 힘도 없어. 애니까. 가진 게 뭐예요? 보잘것없고 알아주자고 맛도 없는. 바클레이 말 맞다나 제일 싸구려 빵, 짐승이 먹는 빵, 천대 받는 땅, 천대 받는 빵. 하나님이 이걸 쓰신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게 증명이 돼.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사명 감당하면서 재직으로 살면서 성도로 살면서 궁극적으로 누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나타나면 안 돼. 주님이 나타나야 돼.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나타나야 돼요. 제가 건축원장이 27살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25살 사업 시작했습니다. 근데 3년 만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부처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실력이지. 25살짜리가 얼마나 능력이 신동 말이 안 나오네. 할 말이 없네. 지가 25살 지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25살밖에 더 되겠어요? 제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많아요? 25살밖에 더 되겠어요? 경험이 얼마나 많으면 제가 25살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실감이 안 나요. 내가 했으면, 내 실력으로 했으면 이 실감이 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실감이 지금도 안 나는 거예요. 소속 설교하면서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으니까. 그분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할 때도, 봉사할 때도, 주님이 능력 주셔서 했어요.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했어요. 근데 주님밖에 할 말이 없어야 돼. 내가가 없어. 교회는 다 종씨야, 주씨야, 주가. 다 주가야. 내가는 없어. 그게 안 되는 교회는 내가가 많아. 내씨 집안이 많아. 근데 되는 집안은 다 주씨 집안이야. 이게 다른 거야. 씨가 달라. 내씨냐, 주씨냐.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싸우는 집안은 전부 내씨. 내가. 그래서 싸우는 거야. 안 싸우는 집안은 다 주가. 주가 할 수 있으니까. 싸울 일이 없지. 자랑할 것도 없고, 폼 잡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주눅 뜰 것도 없어요. 그분이 하시면 되니까. 없다고 안 된다고 주눅 뜰 것도 없고 잘 된다고 까불 것도 없는 게 뭐냐면 잘 돼도 그분이 하신 거고 안 되면 그분이 할 거고 주눅 뜰 것도 없고 열두 의식을 가질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죽으나 사나 그분이 하신 거니까. 예수가 생명의 떡이에요. 이분에게 쓰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 살아있는 존재.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생명 있는 것들이 돼요. 산떡이 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명, 사람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람 살리는 도구로 연장으로 쓰임받는 거, 툴로. 가진 모든 것들이. 이것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고 썩는 사람이고 썩은 떡이에요. 쓸모가 없어. 남들이 보기에는 삐까뻔쩍해도 아무 쓸모가 없어. 하나님 안 쓰셔. 쓰질 않아. 근데 볼품없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축복의 역사, 형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 막 일어나, 막 일어나, 막 일어나. 결론적으로 이 아이는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 약한 자. 어른은 부여한 자, 지혜로운 자, 강한 자. 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27절, 28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자세는 자기가 있다고 강하다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안 해. 실제는 똑똑해. 실제는 있어. 실제는 파워도 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나는 암만 많아도 없는 자야. 암만 강해도 나는 약한 자야. 아무리 똑똑해도 나는 미련한 자야. 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니까 뭐 잘났네 못났네 얘기하지 하나님 앞에 딱 서봐. 자기 부인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 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걸 아는 거야. 우리 인간의 실존을 아는 거야. 그럼 그분은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좀 있고 똑똑하고 뭐가 있다 그러면 힘 있다 파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일부나 되면 잘 될까? 근데 내가 워낙 없는 자니까 이걸 아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을 아니까 하나님 나의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혹시 없으세요? 뭐 배운 게 부족하세요? 약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가 많이 있으면 하나님께 올인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정말 축복적인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 그 사람 쓰시니까. 그 사람 쓰시면 나보다 어마어마하게 있는 사람보다 더 엄청난 있는 일을 일으키고 나보다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한 역사를 일으키고 나보다 몇 배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한 일을 일으키시고 왜? 하나님이 더 똑똑하시고 하나님이 더 부유하시고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까 왜? 그래서 여기 27절, 28절, 25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25절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보다 더 지혜롭다고 나옵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다 작은 자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쓰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 나왔네. 저긴 안 나와서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이거 나왔네. 이 그림이요. 예, 그 단풍나무 수액을 수집하는 장면이에요. 단풍나무 수액을 진액을 받아가지고 끓이면 시럽이 돼요. 메플 시럽이 돼요. 그 그림인데 이거를 그린 할머니가 95세 때 그리셨어요. 모지스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어릴 때는 이름이 시시였었어요. 시시한 인간이 시시한 인생 살았었어요. 그분요 정말 시시하게 살았어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 근데 12살 때 너무 가난해서 12살 때 가정부로 가서 가정부 생활을 시작합니다. 12살 때 학교도 못 갔죠. 27살 때 어느 시골 농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지면서 어려우니까 뭐 잼도 만들어서 팔고 저렇게 시럽도 만들어 팔고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면서 75세가 됐을 때에 문득 손자들이 갖고 노는 물감 그림 그리는 물감을 보고 제가 자기 어릴 때 소원이 그림 그리는 거였었대요. 아주 무식한 할머니입니다. 농사만 짓다가 평생 늙은 할머니인데 75세 때 그냥 앉아서 심심풀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 95세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그분이 101세에 돌아가셨는데 이 그림이 뉴욕 미술 경매에서 14억에 팔렸습니다. 이번에 상 받은 적도 없습니다. 어느 그 저기에 나가서 상 받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14억에 팔렸습니다. 그분이 어떤 기자가 와서 인터뷰했어요. 할머니, 아까워요.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신데 친정에 젊었을 때부터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니에요. 인생을 많이 배우고 나서 인생이 뭔지 배우고 나서 배우고 난 그 나이가 이제 가장 젊은 나이고 그때가 정말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지금 나는 이제 시작할 수가 있어서 정말 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75세부터 그림 혼자서 그냥 혼자 독학하신 거예요. 어디 배운 것도 아니에요. 독학하셔서 그러면 1600점인가 남기셨는데 그 그림들이 참 그림 보면 너무너무 그림들이요. 너무너무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그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분은 시시한 분이었어요. 정말 이름처럼 시시한 인생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의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운,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는 작품을 남기고 가신 그런 할머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과거의 어느 작가가 그분의 과거를 알고 나서 책을 썼어요. 네. 그 책을 썼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얼마나 시시한 인생을 살든지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 붙들리면 5천 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이고 많은 사람 살리는 너무 귀한, 이름은 없어, 나이도 어려, 가진 것도 없어, 근데도 그 아이가 그 당시 거기서 5천 명이 나눠줄 때 우리 몇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뭐 저기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고 뭐 기도 받고 그 다시 나눠주니까 뭐 그때 그 시간 한 15분 정도 걸렸을 거야. 그 시간은 한 15분 걸렸을 거야. 근데 지금 어때요? 2000년이 지나도록, 아니 앞으로 계속 2000년이 지나도록 이 아이의 스토리가, 이 아이의 스토리가 엄청난 많은 사람을 깨우치고 엄청난 많은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변하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들고 인생을 바꾸게 만들고, 이 아이가 15분, 그 15분 동안 있었던 그 해프닝이 2000년이 지나도록 잊혀지고 지나갈 뻔했었는데 잊혀지지 않고 지나가지 않고 계속 이 바이블에 기록된 아이, 이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무식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다른 사람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함께 쓰임받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세요. 예수가 너의 여러분의 전부가 되길 바랍니다. 전부가 되시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라하고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쓰시면 어마어마한 인생이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엄청난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시들어지는 꽃과 같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 쓰임받으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납니다. 아버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영원히 찬란히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으로 마감할 건지, 한때는 화려하게 피었었지만 시들어버린 꽃과 같은 인생으로 끝날지, 다시 한번 이 오병이어 일으킨 이 어린이를 본받으면서 생각하면서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삶의 방향을 확실히 바꿀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